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하마스의 통제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 간의 분쟁이 종식되면 누가 가자지구를 통제하게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하마스가 통치하는 현상 유지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2006년 실시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가자지구를 통치해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가자지구를 스스로 운영하려는 의도나 바람은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과 같은 끔찍한 테러 공격의 위협에 늘 직면해 있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고 관련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이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는 가자지구 통제로의 환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영내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확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군과 미국인들에 대한 공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 기지들에 대한 드론 등의 공격 시도가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 지역에 공습을 가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지역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올레 시네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의 S-300 미사일이 한 우편 시설을 타격해 6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 검찰청 대변인은 발사된 미사일이 2기였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들은 공습 사이렌이 해당 공습 직전에 울려서 피신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테러와 살인으로 러시아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테러범들은 결국 그들이 자행한 모든 일에 대한 사법 처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지트 브링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공격은 끔찍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생명 경신은 전 세계가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은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어제 남중국해에서 발생했던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과 필리핀 선박 간 충돌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 함정의 행동을 위험하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상민병대는 필리핀의 보급선과 해경선과의 충돌사고를 유발한 위험한 기동으로 필리핀 함정의 공해상 항행의 자유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설중재재판소가 2016년 7월 세컨드 토머스 함초 수역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점을 들어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 해경 함정은 이날 해당 암초로 접근하는 필리핀 보급선 한 척과 충돌했다고 필리핀 서필리핀의 국가 태스크포스가 밝혔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또 같은 날 중국 해상민병대 선박이 해당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해경 선박과도 충돌했다고 전했습니다. 서필리핀의 국가 태스크포스는 중국의 이 같은 행위는 관할권 침해라며 중국을 강력히 비난했으며 이와 관련해 필리핀 외교부는 오늘 자국 주재 중국 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 자리에서 해상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중국을 근거 없이 공격 비방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필리핀 정부에 촉구했다고 중국 관영 CGTN 방송은 전했습니다. 필리핀은 1999년 해당 암초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탱크 상륙용으로 사용했던 시에라 마드레 함을 정박시킨 뒤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전초기지로 활용해왔습니다. 미국 등 서방 6개국 정상들이 어제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지지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상들은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테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에 대한 지지를 거듭 밝혔으며 민간인 보호를 포함한 국제인도법 준수도 촉구했다고 미국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에서 군사장비를 조달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라진항에 또다시 컨테이너 더미가 자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 전략폭격기 B-52의 한반도 착륙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일축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최고는 12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미국의 발표가 소문일 뿐이라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에서 군사장비를 조달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또다시 분명히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20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미국의 발표를 소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백악관이 지난 13일 공개한 북러 무기 거래 정황을 상기했습니다. NSC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전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우리 정보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에 담긴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당 컨테이너들이 북한에서 선박을 통해 러시아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추가적인 무기 선적에 대해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SC 대변인은 또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재료, 기타 첨단 기술 등 군사적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이러한 물자를 실제로 제공할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NSC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북러 무기 거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러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에서 이러한 무기 거래를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전쟁 기계를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전 세계가 알도록 지금처럼 무기 거래를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다른 나라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하며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3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사실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양국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 러시아 국영방송 러시아 원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나는 소문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한 백악관의 지적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북한도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이 지난 16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나진항에 또다시 컨테이너 더미가 자리했습니다.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이고 이를 대형 선박이 싣고 떠나는 움직임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북한 나진항에 또다시 컨테이너가 쌓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뷰오이가 플래닛랩스의 이날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나진항에 북한 전용 부두에 직사각형 형태로 길게 늘어선 컨테이너 더미가 식별됐습니다. 컨테이너 더미는 바닷쪽 끝부분에 붙어있었으며 그 길이는 약 80m로 측정됐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컨테이너가 쌓인 건 나흘 만입니다. 앞서 뷰오이는 지난 17일자 위성사진을 통해 이 지점에서 약 90m 길이로 쌓인 컨테이너를 포착했으며 이틀 뒤인 19일엔 이곳에서 컨테이너를 선적 중인 115m 길이의 대형 선박을 발견해 보도했습니다. 이후 이 선박은 다음 날인 20일 오전 11시 1분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포착됐지만 약 4시간이 지난 오후 3시 43분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선박은 그 사이 어느 시점에 나진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선박이 컨테이너를 모두 싣고 떠난 듯 부두에선 컨테이너 더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인 21일 또 다른 컨테이너 더미가 쌓인 장면이 확인된 것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백악관은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이 지점에 적재된 해상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적재된 컨테이너가 약 300개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컨테이너와 이번에 발견된 컨테이너 더미의 적재 형태가 비슷한 점으로 볼 때 현재 현장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수도 대략 300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뷰오이는 라진항 북한 전용 부두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 최소 5척의 대형 선박이 드나들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선박이 입출항할 때마다 컨테이너 더미도 이곳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를 토대로 본다면 북한 전용 부두를 드나든 선박 5척이 1회 출입당 컨테이너 300개씩 총 1,500개의 컨테이너를 선적해 떠났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바로 옆 중국 전용 부두에도 지난 9월 초부터 컨테이너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최근까지 최소 4척의 선박이 정박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두 달 남짓한 기간 나진항 일대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가 선적됐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를 모두 무기거래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16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무기거래 정황에 대한 백악관의 지적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뷰오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군이 어제 즉 22일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처음으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군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한 공군, 미일 공군이 각각 한반도 혹은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은 많지만 미, 한일 세 나라 공군이 함께 공중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 전투기 F-16, 한국 공군 전투기 F-15K,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F-2 등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핵 무장이 가능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 전략폭격기 B-52가 한반도에 착륙한 데 대한 북한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20일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 한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조선중앙통신의 선전에 대해 논평할 게 없다며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과 영내 평화와 안정 수호 의지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며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미국의 핵심 공중전력이 한반도에 동시에 온 것도 핵무장이 가능한 미 공군의 대표적인 전략폭격기 B-52가 착륙한 것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2일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조선반도 주변 상공에서 미 핵전략폭격기 B-52를 위시로 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연합 공중훈련을 강행하려 한다며 핵전쟁 도발 책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핵무장이 가능한 미군 전략폭격기 B-52H 스트레토포트리스가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B-52H는 B-1B 랜서, B-2 스피릿과 함께 미군이 보유한 대표적인 전략폭격기입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무단 월북 후 71일 만에 미국으로 처방된 미군이 탈영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의 군법 전문가들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변호인단이 20일 킹 이병의 기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킹 이병 변호인단을 이끄는 프랭클린 로젠블렛 변호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킹 이병이 재판 전 구금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킹 이병을 재판 전 구금 상태에서 석방할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다음 주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은 킹 이병의 기소 문건을 입수했다며 미군이 군사재판법에 따라 그를 탈영 외에 아동 성착취물 소지, 동료 공격, 주류 불법 소지, 상관 명령 불복종, 거짓 진술, 경찰관 폭행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군법 전문 변호사들은 킹 이병이 군사재판을 통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육군 군사재판법무부대 장교 출신의 에릭 메이어 변호사는 20일 BOA에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킹 이병에게 최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goes without saying he is absolutely going to face a general court-martial.
메이어 변호사는 킹 이병이 군사법원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일반 군사법원에 서야 할 것이라며 이 군사법원에서는 최고 처벌 수준인 수십 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영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 주류 불법 소지 등 모든 혐의를 합치면 최고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법원은 해당 군인의 계급과 혐의 경중에 따라 가장 심각한 상황을 다루는 일반 군사법원과 특별군사법원, 약식 군사법원으로 나뉩니다. 군사전문법률사무소 툴리링키의 체드레논 변호사는 킹 이병의 혐의 내용들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군교도소에 수감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레논 변호사는 킹 이병이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군 교도소에 복영하는 대신 불명예 전역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논 변호사는 불명예 전역은 구직 활동 등 평생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명예 전역은 군 복무에 대한 연금 등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고 그동안의 임금 반환 가능성도 있어 군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것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킹 이병의 모친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의 엄마로서 아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소속 킹 이병은 지난해 한국인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지난 5월 48일간 노역하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후 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7월 17일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사라진 후 다음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도중 잦은 월북했습니다. 북한이 월북 71일 만인 지난달 27일 킹 이병에 대한 추방 결정을 발표했고 중국에서 미국 측에 인도된 킹 이병은 한국 오산 공군기지를 거쳐 28일 새벽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킹 이병은 이후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포트샘 휴스턴 합동기지 내 병원에서 건강검진 등을 받았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의 신임 북한 인권특사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북한 재건에 기여할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20일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다섯 가지 중점 계획을 공개하며 먼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지난 13일 취임한 터너 특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김정은은 고립된 북한에서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주민들에 대한 정보 통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채택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 목표로 한국 등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irst, I plan to work with partners and allies, including the ROK. I hope these efforts and this coordination will help.
이러한 공조 노력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노력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며 탈북 후 자유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들의 이야기 등 북한 주민들이 가장 공감하는 콘텐츠와 정보 전달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rom my perspective, we look for programs that have innovative.
특히 우리는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뿐 아니라 위성 배포와 다른 가용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터너 특사는 또 유엔에서의 책임 규명 노력이 활기를 되찾도록 노력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 등을 통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토록 촉구하는 노력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지향하겠다며 전 세계 탈북 난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과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중국 정부의 탈북민 대거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왔다면서 물론 지난주를 포함해 가장 최근의 사례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U.S. government has a long history of raising this issue with the PRC government. We have, of course, raised.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반응에 관한 질문엔 일반적으로 외교적 대화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정부들과 협력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존중돼야 하며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 제3국으로의 이주를 포함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섯 번째 목표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 납북자, 국군 포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fifth, I will engage with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on the issue of divided families and do whatever I can to give them an opportunity to meet with their relatives.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한인 사회와 협력하고 그들에게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당국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 13일 약식으로 취임 선서를 하고 바로 한국을 방문하는 등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행사 뒤 VOA에 조만간 연기된 취임식 행사를 갖고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여러 전문가가 참석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의 폐해 등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 추세와 대응 방안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성분에 관계없이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정보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를 공유하며 정권의 승인 없이도 이러한 정보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결속을 조직하고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렛 사무총장은 이는 김정은 정권이 안정과 권력 장악에 있어 근본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Accessing this content and sharing this content, organizing, achieving a certain degree of social cohesion.
스팀슨 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의 여러 부정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개인보다 유포자에게 겨냥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less focus on the individual consumption of content at home, the higher penalties are for distributing the content.
가정에서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초점을 덜 맞추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에 대한 높은 처벌 수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이는 현재 북한에서 외국 콘텐츠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개인을 추적하기보단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학 벨퍼센터의 백지훈 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국경 통제 강화는 오히려 다른 경로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더 제공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One and these challenges directly lead to opportunities. So the dissemination efforts that have led to
육상 기반의 밀수 경로가 많이 감소한 건 육상 기반 노력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해상 기반, 공중 기반, 특히 위성 기반 정보 배포에 훨씬 더 의존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백 연구원은 이를 위해 최근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북한 주민들이 공감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대상을 해외 파견 북한인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에이브라함 쿠퍼 의장이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대교 랍비로 북한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여온 쿠퍼 의장은 20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의 글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서 탈출한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송환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기독교 선교사들과 접촉한 탈북민들을 심각하게 박해해온 북한 정부의 오랜 역사를 감안할 때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9일 밤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북중 국경 지역을 통해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면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땅굴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땅굴을 통해 기습 공격을 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둔 지난 6월 3일 유엔군 사령부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북한군 땅굴 사진 두 장을 게시했습니다. 특히 아직 발견되지 않은 땅굴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엔사는 땅굴 탐지를 위한 유고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유엔사가 공개한 사진은 경기도 연천 고랑포 북동쪽 8km 지점인 군사분계선 남방 약 1.2km 지점에서 발견된 제1 땅굴입니다. 너비 0.9m, 높이 1.2m, 깊이 지하 45m, 길이 약 3.5km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한 시간에 한 개 연대의 무장 병력이 통과할 수 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후 1975년 3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된 제2 땅굴, 1978년 10월 판문점 남쪽 4km 지점에서 발견된 제3 땅굴, 1990년 3월 강원도 양구 북동쪽 26km 지점에서 발견된 제4 땅굴까지 총 4개의 북한군 남침용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제2 땅굴 발견 직후 미 중앙정보국 CIA가 작성한 기밀문서 북한의 군사 능력과 대남 의도에 따르면 CIA는 땅굴은 특수부대와 게릴라의 남하를 용이하게 하고 남한 내 체제 전복 요원 침투와 반체제 세력 지원을 위한 또 다른 경로를 제공하는 데 사용됐을 수 있다며 땅굴을 통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면 북한은 공격에서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남침용 땅굴을 파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71년 9월로 김일성 주석이 한 개의 땅굴은 10개의 핵폭탄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힌 이른바 9.25 교실을 내린 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같은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북한군은 155마일 휴전선을 따라 각 군단별로 땅굴 굴착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발견된 땅굴은 4개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굴착을 시도한 땅굴은 2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사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땅굴이 더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미한 양국 전문가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드러난 것처럼 세계 최대 규모인 20만 명의 특수부대를 보유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은 매우 위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정규전과 더불어 땅굴을 통해 한국 후방 지역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비정규전을 함께 수행하는 배합전술을 구사할 경우 방어와 응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국 예비역 육군 준장인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북한의 군사 전략을 우리가 보통 배합 전술, 배합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통합해서 구사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특수작전군을 20만 명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또 별도의 군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땅굴을 이용을 해서 정규군이 넘어오기보다는 특수작전군 뭐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그 인원들을 후방으로 침투를 시켜서 후방을 교란하고 주요 기지를 폭파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용도로 땅굴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군 특수부대가 땅굴을 통해 기습적으로 최전방 후미로 침투해 지휘부와 통신 및 감시 설비, 정찰 기지 등을 무력화할 경우 전후방 모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0일 VOA와의 통화에서 사실 전통적인 포병은 땅굴을 통과하지 못한다며 반면 휴대용 대전차 무기인 RPG-7이나 지대공 미사일 등 특수부대원들이 사용하는 소형 무기는 확실히 땅굴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대남 공격을 한다면 특수부대를 동원해 땅굴을 통해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raditional artillery isn't going to go through the tunnels. Small arms, on the other hand, certainly could go through.
특히 전 세계 최고의 독보적인 지하시설 건축 기술을 보유한 북한의 땅굴은 하마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북한의 기술에 대해 비행기가 지하 터널에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북한 땅굴은 이제 하마스가 파수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마도 이제 제한된 크기이지만은 뭐 소형 집 크기의 차량까지도 이동이 가능해서 그 상당한 그 전력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과거에 만들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서울에서 불과 44km 떨어진 제3땅굴의 전술 능력에 대해 시간당 3만 명의 병력과 야포 등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만 명이라는 숫자는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적은수의 특수부대 침투만으로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미한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다른 땅굴이 더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땅굴은 확실히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군이 한국군 군복을 입고 최전방 지역 후미로 침투해 혼란을 야기하고 방어선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not sure if there are other tunnels or not, but they could certainly cause problems because some of the intelligence analysis.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땅굴은 확실히 도전 과제이며 미한 연합사령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이 북한의 땅굴을 통한 기습 공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때 북한 인민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땅굴이 북한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땅굴은 무시할 수 없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고 계속 탐지해 땅굴을 통한 기습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will use every means it can to create advantages for the NKPA.
미한 양국은 지하 교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군사 전문 매체인 밀리터리닷컴은 지난 2018년 6월 미 육군이 지하 시설에서의 전투력 배양을 위해 5억 7,200만 달러를 투입해 총 31개 전투 여단 가운데 26개 여단에 대해 지하 전투 훈련과 장비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캠프 KC 주둔 병력도 이미 지하 교전 훈련을 마쳤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군은 지하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북한에는 11,000개 이상의 지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상당수가 무기와 운반수단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양국은 이러한 시설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자를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북한군이 땅굴을 통해 기습 공격을 감행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땅굴을 통해 기습 공격을 한다면 한국이 보복에 나서고 그 주요 타겟은 김정은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생존이 김정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적어도 핵무력을 완성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그런 공격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기존에 발견한 4개의 땅굴 외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5땅굴 발견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로 땅굴을 파는지 감시하기 위해 낡은 장비를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장비로 교체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는 한국 국방부에 북한의 대남 침투용 땅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묻는 이메일을 보내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통서 남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까지 불거지면서 미국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북 대화는 물론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북한 비핵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은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에 대한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동 한국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 대사의 견해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북 대화 거부와 핵개발로 인해 워싱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비관론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s, their nuclear development, that creates pessimism for the possibility of a negotiation.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kepticism has been there for many, many years.
미국에서 북한 비핵화 비관론이 확산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미북 간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일이 되는 2021년 4월 30일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했던 일괄 타결이나 과거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했던 전략적 인내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올 7월 담화를 내고 현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 행사로 그들의 강공과 전횡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석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실무회담을 연 다음 비핵화를 추진하려 했는데 이는 북한이 볼 때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orea, it just didn't seem attractive to go back to that model where we will have.
또 다른 요인은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된 점입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까지 모두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핵탄두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는 30기에 달하며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최대 70기로 추정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5기가 늘어난 겁니다. 핵탄두 투발 수단도 다양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65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올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23회에 이르고 3차례 수중드론, 즉 핵어뢰 발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 화성 18형과 신형 핵탄두 화산 31을 공개했으며 9월에는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7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의 핵무력 강화 정책을 명기했습니다. 앤드류 한국수석자는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한 것은 현실이라며 다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a nuclear state, but of course the U.S. doesn't want to acknowledge that, even though we all.
국제정세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유엔은 특별총회를 열어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과 시리아, 벨라루스 등 5개국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외교적 도박은 두 달 뒤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5월 26일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며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이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더 이상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으로 북한을 옹호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역할이 마비된 데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feels that it faces a lot more resistance and a lot more difficulty, including the breakdown of a consensus at the UN Security Council.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부터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수출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13일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8일 평양을 방문해 최선희 외무상과 김정은 위원장을 각각 만나고 전제 조건 없이 한반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정기적인 협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북한 핵 문제는 지난 3년간 현상 유지가 아니라 뒷걸음치고 한층 악화됐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 상원의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과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밋 롬니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한 일은 효과가 없었다며 우리에게 북한과 관련해 일관된 전략이나 정책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엄 선임연구원은 북한 수뇌부가 내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40-50%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Probably at least a 40 or 50% chance that President Trump will be the new president and North Korea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Trump.
미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 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북한이 문제를 안 일으키고 조용히 있게 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Probably by that time Trump will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North Korea is not going to denuclearize.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까지 불거지면서 미국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뒤로 밀려나고 비핵화 비관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정세 변화가 북한 핵 문제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올해 내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북한 곡물 가격이 최근 들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작황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수된 곡물들이 시장에 나온 때문이지만 식량난을 해소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주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의주 지역 최근 쌀 거래 가격이 킬로그램당 5,000원, 옥수수는 2,300원 선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도 지난 15일 평양의 한 공식 시장에서 쌀 1kg이 4,900원에 거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지난 1일 기준 평양시장 쌀 가격이 1kg에 6,400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2주 만에 23% 하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NK 조사에 따르면 평양시장의 쌀 가격이 킬로그램당 4,0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7개월여 만입니다. 또 지난 15일 기준 평양시장의 옥수수 가격도 킬로그램당 2,450원으로 지난 1일 기준 가격보다 16% 하락했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가을에 추수된 옥수수가 시장에 나오면서 주요 곡물 가격이 떨어지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 소장은 북한의 올해 식량 작황이 작년보다 크게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평안남도의 경우 작년에 정보, 즉 헥타르당 1.7톤 수준이었던 옥수수 생산량이 올해는 2.8톤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의 수매분을 제외한 개인과 농장 귀속분이 증가했고 이 옥수수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게 조 소장의 설명입니다.
최근에 이제 옥수수로 진행되는 국가 의무 수매 계획이 끝난 단위들에서 자율 판매와 계약 판매를 이제 하기 시작해서 그 판매들이 식량 판매소나 시장에서 결루가 이루어지면서 상당수의 현물이 시장에 나오고요.
조 소장은 대형 곡물 상인 또는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묵은 쌀과 옥수수가 시장에 나오는 조짐이 있고 중국, 러시아 등 해외로부터의 식량 수입 증가 등 복합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공식적으로 추수한 쌀은 보정 과정을 거쳐야 해서 아직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박사는 주민들이 소, 토지 등에서 사적으로 생산한 쌀은 이미 시장에 나오고 있다며 식량 가격 하락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박사는 북한 TV 매체가 보도한 영상들을 보면 이번에 수확한 벼의 상태가 무게, 알곡의 수, 여문 정도 등 작년보다 크게 양호하다며 올해 전체 곡물 수확량이 500만 톤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당분간 식량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 때문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곡물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일반 주민들이 농사짓는 소토지를 통해서 이제 확보되는 식량 자체가 이제 생산량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생산량 자체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안 내놨을 때 쌀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북한 주요 관영 매체들은 연일 올해 전국 추수 상황을 전하며 전례 없이 좋은 작황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주요 곡창지대에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가을 거지와 탈곡을 마쳤고 국가 알곡 수매까지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일부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있긴 했지만 지난해보다 자연재해가 크지 않았고 기후도 양호해 작황이 나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한 2022년도 북한 식량 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를 보면 북한은 지난해 쌀 207만 톤을 포함해 451만 톤을 수확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올 작황을 풍년이라고 평가하진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비료와 농자재, 농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유류 등 부족으로 생산성이 여전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말 브리핑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작황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상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작황 상태를 보이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가을거지 덕분에 식량 가격이 하락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여전히 북한 당국의 양곡 판매소가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에 식량 공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가을철 수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킬로그램당 5,000원인 쌀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북한이 지난달 정상회담을 벌이며 밀착 강도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를 통해 식량 부족을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 언론들은 알렉산드르 마차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북한에 식량 원조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 측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의지하겠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5년 만에 정상회담인데 식량 지원을 얻어왔다. 그러면 이게 권위의 손상이 가거든요. 중요한 건 러시아가 제안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차고라 대사의 얘기는 북한이 거부한 게 아니고 지금은 괜찮다 그랬으니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가을 추수 기지는 괜찮다. 부족하면 요청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러는 다음 달 평양에서 10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이 회의에서 식량 지원, 경제와 물류협력, 북한 노동자 파견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은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원하겠지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로선 북한과 당장 협력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북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북한은 러시아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재래식 무기와 포탄을 제공하는 대가로 식량과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제 기대라든가 자기들이 이제 수요를 조금 이제 낮춰서 조정을 해서 현재 러시아에서 이제처럼 가능한 이제 군사 협력을 앞에다 놓고 그러면서 지금 챙길 수 있는 뭐 식량이라든가 이 부분을 챙기는 그런 방안을 택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북한은 알곡 부문을 올해 경제 분야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12개 고지 중 첫 번째로 꼽을 만큼 식량 확보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러시아로부터의 식량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국기 개양 불가 방침에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출전을 포기했다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했습니다. 세계 도핑 방지기구는 북한이 도핑 규정 위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인공기 개양 금지 조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인 아시아 패럴림픽위원회가 북한의 대회 불참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아시아 패럴림픽위원회 대변인은 20일 북한의 대회 불참 소식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북한은 아시아 패럴림픽위원회로부터 세계 도핑 방지 규정 미준수에 따라 대회 기간 동안 북한 국기를 개양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수들이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아시아 패럴림픽위원회는 세계 도핑방지기구 조약 당사기구이기 때문에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패럴림픽위원회 측은 또 북한의 이번 불참은 과거부터 지적되어온 규정 위반에 따른 통보 조치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의 도핑 규정 관련 제재 위반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지 약물 규정을 관리하고 검사하는 국제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 WADA는 북한이 도핑 규정 위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장애인 아시안게임 사례처럼 향후 다른 대회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세계도핑방지기구 대변인은 이날 북한에 부과된 국기 개양 금지 등의 제재가 향후 다른 대회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렇다며 북한 국가도핑방지위원회는 복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세계 도핑 금지 조약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의 국기 개양 등 제재 위반에 대한 대응 조치 등에 대해 아시아 패럴림픽위원회 측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세계 도핑 방지 규약에 따른 의무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가도핑방지위원회는 계속 세계 도핑방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국제연맹과 주요 경기단체들은 북한 당국의 규정 미준수로 인한 결과에 대해 통보받았으며 세계 도핑방지 규약 조항에 따라 모든 서명국은 그러한 결과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선수들의 금지 약물 사용 여부를 사전 검사하도록 한 세계 도핑방지기구의 도핑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제외한 주요 국제대회에서 국기를 개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은 지난달 20일 선수촌 입촌식에서 인공기를 개양하고 23일 개회식 당시에도 인공기를 흔들며 입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인공기를 개양하거나 개최국인 중국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세계 도핑방지기구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 도핑방지기구는 앞서 지난 11일 VOA에 북한 인공기 개양 관련 제재 위반 논란에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국기를 개양함으로써 서명 의무를 위반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도핑 방지 기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명 의무 미이행에 대해 적절한 결과가 부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자금 지원 중단과 벌금 부과 등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서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인천 참사 진상규는
특별법이요.
오늘은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앞둔 한국 내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6년 10월 23일 헝가리 시민들이 공산주의 지도부에 대항해 봉기를 일으킵니다. 헝가리 전역이 반란군 수중에 넘어갔고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접경지대에서는 국경 수비대들의 찢겨진 제복과 공산당 상징인 붉은 별이 짓밟히고 있다는 방송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반란은 전 세계에 관심을 끌었고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자유는 있고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담긴 벽보들이 도시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헝가리는 자유가 됐고 접경국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1956년 11월 4일 소련군은 2,500여 대의 탱크를 앞세워 부다페스트를 공격하고 헝가리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헝가리 시민들은 소련군 탱크들과 대적할 상대가 못됐습니다. 헝가리인들은 미국과 서방 세계가 그들을 구원해주길 희망하면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또 다른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에즈 위기였습니다. 당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소련의 주요 동맹국인 이집트를 공격했습니다. 소련 정권에 대항하는 민중 봉기가 발생한 직후 약 8만 명의 헝가리인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헝가리 혁명으로 2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혁명이 끝난 뒤에도 수천 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모두 20여만 명이 헝가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1956년 헝가리 시민들의 봉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는 1989년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체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1942년 10월 23일 버나드 몽고메리가 이끄는 영국군이 북아프리카 이집트 서쪽의 엘 알라메인에서 독일군을 격파합니다. 이로써 영국은 2차 대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래 독일은 곳곳의 전투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독일군은 전술의 천재로 불리던 에르빈 롬멜 장군의 지휘 아래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현지 영국군 사령관을 몽고메리로 교체했고 몽고메리 장군은 독일군을 격파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공격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942년 10월 23일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해 독일군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당시 독일의 롬멜 장군이 신병 치료차 독일에 귀국한 상태에서 갑자기 몰아닥친 영국군의 공격으로 독일군은 후퇴의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11월 3일 남아있던 전투 병력을 모두 철수하면서 11일에 걸쳐 지속된 엘 알라메인 전투는 끝이 나고 맙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